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정성과 마음을 또 그 기도의 소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주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여전도에 특별히 오늘 저녁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전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똘똘 뭉쳐 전도하며 선한 일을 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원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성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천여 명의 그 여성 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마음껏 음란한 그런 태폐적인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체 성읍에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고린도와 같이 음란한 도시, 그리고 아테네와 같이 이성적인 이 스토익 철학자들이 있는 이러한 성읍 둘 중에 어느 성읍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 선교를 간다면 갈 것 같습니까? 스토익 철학자들이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점잖하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앉아서 점잖하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고린도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상당히 음란한, 실질적으로 음란함이 크게 달아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 중에서 저는 아마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선택을 한다면 아마 아테네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도 좀 잘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서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테네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잠시 머물게 하시다가 바로 고린도 교회로 바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것이다. 비록 아테네보다는 고린도가 더 음란하고 좀 볼성 사납고 사람들도 좀 강팍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선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세요. 그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고 조금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아테네에서는 약간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함에 빠져있던 고린도 사람들이요, 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부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눈에 조금 보입니다. 먼저 이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쫓아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당장의 마음을 두들기셨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곳이죠. 완악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회당장 그리스부의 마음을 두들기셨습니다. 그리스부야, 그 완악한 중에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회당장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회당장의 마음을 문을 열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동족들 모두가 다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을 하고 있을 때 혼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주님께서 두들기시는 그 노크에 응답을 하는 것 결탄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 동족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두들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요 두들기십니다. 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두들기시죠. 주님께서 바로 이 회당장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셔서 그의 문을 여셨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그리스부도 바로 그 핵심이었죠.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모여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그때에 바로 그 장소 십자가상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쪽편에 있던 강도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고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두들기셨습니다. 그때 그 강도 입에서 나온 말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로 와야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는 절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음란하기로 주변 도시에 소문난 도시에 바로 고린도죠.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합법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던,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란한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문을 두들기셨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너는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일어나서 나와 더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 음란해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안타깝고 더 애틋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시죠. 두들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비난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부르십니다. 그 속에서도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함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 마음을 두드리면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그 마음이요 애가 탑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고 완악한 곳에서 음란한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죠. 두들기면서 네가 살 길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구절처럼 전도자가 필요하십니다. 전도자를 부르셔서 힘을 주시죠.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의 18장 구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필요하셨습니다. 전도자가 바울처럼 가서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애타게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이렇게 다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번에도 충격적인 소식을 아마 다 여러분 접하셨을 텐데 이 경주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이번에 죽었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키워놓은 자식이 이렇게 눈앞에서 죽음이 되어서 눈앞에 있을 때에 그 부모들의 심정은 그건 죽는 겁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두들기셨을 텐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 주변에서도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부르셨을 텐데 이 땅 위에서의 삶은 한평생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 어떻게 그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보내버리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는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감탄사 아닙니까? 그 발걸음, 그 입술을 벌려서 말해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도 감탄을 바라시면서 아름답다. 주께서 역사하시려면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입술을 벌려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비록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 그 자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 그 영광을 예비를 해놓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대신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 우리는 입만 열면 돼요.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부어주고 싶고 상을 주고 싶고 막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걸음마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애기 있죠. 아빠가요, 그 애기를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아이는 혼자서는 못 일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걸음을 뛰게 합니다. 그 아이가요, 아빠 손을 잡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는 막 좋아서 박수를 치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애가 걸었다 그러죠. 우리 애가 걸었다. 아빠 때문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걸었다면서 아이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다 인도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했으니까 내가 네게 영원한 상을 주겠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별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영원한 걸 준비를 해놓기를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 이마에 지금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지금 상처도 나 있고 이렇게 테이프도 붙여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저 방 청소하다가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바로 딱 이맘때죠.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찬송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방,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좀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부딪혔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마취를 하고 꼬맵니다. 꼬매고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은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랬더니 기부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겠네요. 근데 모태신앙이 다 그렇죠. 제가 4대째인데 그냥 대충대충 뭐 그 정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우리 원장님도 대충대충 믿지 마시고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세요. 그럼 그 별말 아닙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이분이 자세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저를 그동안에 대했던 자세가요 더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잘 꼬매나는지 모릅니다. 좀 초만이 옆에서 이 보조를 해주는 간호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교회 다니나요? 저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 교회를 가본 적은 없나요? 어릴 때 성탄절날 친구 따라 몇 번 갔습니다. 그러면 꼭 교회 다니십시오. 사실 이거 별말 아니죠. 그죠? 별말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일단 순종을 했더니요 그곳의 모든 간호사들에게 이분은 목사님이다 소문이 이렇게 쫙 났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한번 입을 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할 말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입술에 어떤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에는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냥 내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에게는 침묵하지 않고 일단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그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에녹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성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실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인데요 주님이 여기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기도를 하죠.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바로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성도는요 아무도 해롭게 하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수지가 맞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요, 이와 같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입을 다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을 해다오. 그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고린도 성 중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내 백성, 내 자녀 누군가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침묵하고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이 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내 백성이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울 네가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해라.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죠.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주의 재림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요,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이 입은 밥만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합시다. 말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말을 해야 됩니다. 달리 다른 거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냥 예수님만 이야기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어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넬료에게는요,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 통해서 구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셨죠. 그래서 별것 아닌 말 같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단 말을 하는 성도 얼마나 복됩니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를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1년 6개월간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서 아마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과 이제 갓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상을 준비해 놓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